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며 궁핍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모든 방황이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한 안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만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약 13주 정도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거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등 모든 기독교회가 공통적으로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라고 말하는 이 개신교회와 로마 카톨릭을 서방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시면 동서로 나눠져서 동로마 제국 또 서로마 제국의 시대들이 있었는데 개신교회와 로마 카톨릭을 서방교회라고 부르고 이 러시아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를 동방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약 11세기경 10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약 1000년 후에 성령에 대한 약간의 교리적인 차이로 목회자인 저의 관점에서 보면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성령에 대한 약간의 교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회, 로마 카톨릭,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 모든 교회가 약 1000년 동안은 하나의 교회로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약 1000년 동안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11세기경에 나눠졌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로 또 한번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약 1000년 동안 하나의 교회로 남아 하나의 교회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여러 교회들이 여전히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80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엄청난 기간입니다. 참 오랜 기간인데 그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집 창고 한 구석편에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썼던 그런 책들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사를 많이 가신 분들은 아마 그런 책들이 남아있지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뭐 대학 때, 고등학교 때, 뭐 그 이전에 초등학교 때 썼던 그런 교과서들이 발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그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설교하려고 그때는 이렇게 필기로 써가지고 했는데 설교 노트들을 가끔씩 제가 한국에 가면 아버님 집에서 읽어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은 10년, 2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금 인기가 있는 책들이 100년 후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어느 한 주제를 참고하려고 참고는 하겠지만 그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2000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신앙의 내용이, 물론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옷차림이나 예배당 건물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 자체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겐 참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게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은요, 총 1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12마디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2사도가 한 구절씩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그러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그 신빙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예배 때 자주 사용하는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 가운데서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년 전 침례교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예배 때 고백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죠. 왜 목사님 교회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12사도가 한 구절씩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어리석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한 구절씩 기록했다고 해서 더 특별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정경으로 믿고 있는 이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캐톨릭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쓴 성경 외에 또 다른 그런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는 그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저자가 썼는데 성경에는 들어있고 또 성경 밖에 있는 기록은 왜 가치가 없느냐? 어떠한 사람의 글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이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기록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것이 비록 사도들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신앙 고백은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 사도들이 한절 한절을 기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우리가 구약성경은 선지서라고 부르죠. 선지자들, 선지자들의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많은 서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신서들을 기록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신앙 고백에는 잘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구원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이 사도신경은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기록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요한이나 이와 같은 사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잘 요약해서 신앙 고백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진리 위에 그리고 신약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굳건한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세우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배 때 아마 한 1분 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끝마치죠. 그래서 그 한 절 한 절을 음미하면서 고백하기보다는 옆 사람과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 조금 빨리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앞에 가니까 우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없이 이렇게 암송을 하고 끝마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크게 사도신경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그 첫 구절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구절부터 이는 두 번째 파트부터 그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두 번째 구절서부터 일곱 번째 구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여덟 번째 구절이 되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구절로 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어떤 교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개신교회, 로마 카톨릭교회, 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라는 것이 한국에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제 조금씩 예배 스타일과 또 예배당의 그 배경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교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세우셨잖아요. 열두 사도들.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열두 사도를 세우셨는데 이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세웠고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감독들입니다. 로마 교회의 감독들, 안디옥 교회의 감독들 이런 그 교회의 감독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종교회의를 해갖고 첫 번째로 결정한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삼위일체 교리는 가장 첫 번째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처음 고백했던 것이 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보다도 훨씬 큰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 삼위일체를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가 구분되시고 또 성자와 성령이 구분되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로 구분되어 계시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9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또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지만 구분이 되시지만 그러나 이 삼위가 세 분의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신앙으로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어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은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제가 오래 설명할 마음은 없지만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모델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양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각각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셨고 성부가 나타나셨을 때는 성자와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부와 성령은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엔 참 편하죠. 제가 목사고 집에 가면 또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죠? 세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목사며 또 아버지며 또 남편의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나타내시죠. 그래서 양태론은 많은 그 자유주의 그 교회들 자유주의 그 교회들이 양태론을 믿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제 사도신경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창조, 구원,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창조부터 구원,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요약한 요약이 됩니다. 가장 첫 구절, 사도신경의 첫 구절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창조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신경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가 나타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부활하심이 나타나고 승천하심이 나타나고 보좌에 앉으심이 나타나고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이 잘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성령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종말에 대한 교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중요한 창조와 구원과 종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 강해를 조금 지루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꼭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간략하게 요약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때도 부지런히 설교 말씀을 받아서 정리하셔야 되겠지만 기록하시면서 이거는 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는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힘든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교회들은 번성하고 있고 또 독보섯처럼 교회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그 열두 구절에 담긴 신앙의 내용만큼이라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금방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인지 사람이 만들어낸 이단적인 거짓된 가르침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이단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고 또 이 신앙 고백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북미주 독립 장로교단에 소속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지만은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국말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 사도신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 것 같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도신경이 처음 기록됐을 때 사도들인지 아니면 감독들인지 또 신실한 성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도신경의 원본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은 아니고 영어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라틴어로 되어 있죠. 그 당시 제가 로마의 역사를 따라서 동로마 또 서로마 이렇게 역사가 있어서 또 동서로 이렇게 교회도 나눠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뭐 라틴어를 배워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는 압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레도.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일 뿐입니다. 마치 제가 저 혼자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에 불과하고 예배자들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믿으니까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을, 옆에 사람을 따라서 고백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경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늘 그 그림을 연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결코 수동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그 군중 가운데 나는 묻혀 있다. 사람들 사이에 나는 숨어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도신경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엇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이 그린빌 독립 장로교회의 교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군대에서 혼자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 교회가 군대 교회가 없어서 저 혼자 예배를 몇 달 동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예배예요.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명이 되고 열 명이 되고 수십 명이 돼서 예배를 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중에는 몇십 명이 같이 드리는 창공교회라는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혼자 예배할 때에도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왜요? 저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배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앞에서 찬송하면서 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설교하면서 딴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예배의 모든 순서에 그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기도 마디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는 것뿐이에요. 어쩔 때는 제가 인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동욱 집사님이 어떨 때는 브라이언 집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지만 그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며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은 저만 목청을 높여서 부르는 찬송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마이크를 앞에 놓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찬송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송의 의무를 감당하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은 옆 사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렇게 연합하여서 단체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관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믿음으로 그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이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들이 시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시인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 신앙은 참 독특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 모임은 그린빌 독립장로교회라고 그렇게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이 구원이 각 개개인의 입으로 시인되고 각 개인의 마음으로 믿게 된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 제가 선데이스쿨에서도 또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주인이시다. 예, 예수가 주시라.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이제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맞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역사를 아시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순히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의 주인이다만 포함하고 있다면 죽임을 당할 이유는 없겠죠. 제가 선데이 스쿨에서도 말씀드렸고 주일 오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의 여호와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항상 번역을 합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70명의 랍비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 헬라어로 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주. 그래서 예수가 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신하라. 그것은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소유권을 가진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한 크리스천들을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죠. 로마 황제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인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물론 주인이라는 개념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로드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주님. 그런데 그 의미는 경배받으시는,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너 자신이 그것을 시인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과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열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열납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자기의 의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납될 수가 없지만, 이 예수를 믿으면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열납된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너희 개인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단순히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전하기를 원했던 그 구원의 진리를 잘 요약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두 번째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떠한 내용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창조로부터 구원과 종말까지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사도신경은 어떠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서, 인도자가 예배자리에 늦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자리에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완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문화, 다른 음식과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이 신앙의 내용은 200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앞으로 또 2000년인지 4000년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니면 내년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신앙의 고백은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와 같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